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최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요즘처럼 신문이나 뉴스 보기를 이렇게 겁내는 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불안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져 있고 하루 웃고 일주일은 울상짓는 그런 일들이 요즘 일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자살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심각하게 피부에 좀 와닿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그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이 사회 안에서 그 하루 동안에 몇 명이 자살했다 그런 기사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평범한 일 정도로 느껴질까 봐 두렵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한 해에 한 2천 명인가요? 그렇게 1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자살한다 그러는 거 발표도 하지 말라. 이 통계라는 수치 때문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들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일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어제 뉴스에도 그 앵커가 맨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그 멘트로 불안이 불안을 낳고 있는데요 그러는데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있다 이런 말들이 요즘 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불안 또 마음의 근심을 다스리고 또 해결해야 되는 일이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 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름지기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보면 마음의 평안처럼 중요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죠.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 애를 쓰는 가운데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하면 행복도 저절로 얻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큰 몫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없을 때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자동차 운전 대부분들 이렇게 하실 텐데요. 뭐 직접 안 하시면 하시는 거 늘 옆에서 보시는 입장에 다 있죠. 근데 운전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내곤 합니다. 경음기도 울리고 전조등도 이렇게 좀 번쩍번쩍거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뭐 가만히 보면 또 약과예요. 유리창 내리고 또 소리도 지르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의 얼굴이 그게 사람이 얼굴이 아닌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런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왜 그렇게 다들 그렇게도 화가 있는가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 그 마음의 평강을 늘 누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기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조금만 거슬리면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들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들처럼도 보여요. 그 사람들 부류 속엔 적지 않게 우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우리 신복인 목사님께서 운전하시는데 그 함께 동승하셨던 그분이 전한 내용인데요. 신 목사님께서 운전하시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아주 급차선 변경을 아주 위협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옆에 동승하고 있는 분 입에서 오히려 거친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데 신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뭐이 바쁜 모양이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이렇게 평안해 보이시는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사람들 얼굴 한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그 표정을 꾸민 얼굴 말고는 별로 이렇게 좀 의식 없이 지나갈 때 보면 대부분 많이들 찡그리고 있는 모습들 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또 평안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 서방 세계가 가장 골머리 앓고 있는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완전히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 게 간혹 이렇게 보도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 그럽니다. 마약이 뭡니까? 순간적인 평안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물에 의지해서 순간적으로 평안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막상 그 약 기운 떨어지고 나면 사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불안이 따르는데 그런데도 이제 끝낼 수 없게 되죠. 평안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물론 달랐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이 갖는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은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 좋지 못한 일, 그것도 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14장 2절 말씀에서 보는다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게 되는 상황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꿈이 사라지는 그런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그 순간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그때 그들이 누릴 영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에 대한 그 중요한 초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자면 다분히 그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성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다분히 그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이해를 지금 예수님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이런 평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것이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경제력 또 정치력에 의해서 또는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힘에 의한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그 힘 앞에 모두가 잠잠하게 되는 것, 그거죠. 이건 뭐 보면 평화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평화요? 그것이 참 평강이겠는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런 평안에 대한 갈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요즘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경제도 살리고 사회도 안정시켜서 그 평강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 밖에도 또 세상이 말하는 이 평안은,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해 들어가는 이 세상식의 평안은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돼 있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 하면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게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입니다. 그 밖에도 또 뭐 낙관주의적인 그런 평안도 있습니다. 잘 될 거다, 그죠? 다 잘 될 거야.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근거는 세상에는 사실 없습니다. 딱히 말하는 정도가 시간이 약이다, 그 정도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극단적인 그 낙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그 밖에도 또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숙명론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유 뭘 그렇게 걱정해, 사람들 다 겪는 거야, 어차피 다 누구나 다 겪는 건데 뭐 너만 겪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크게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갖기를 말하죠. 그리고 또 뭐 심리적인 그런 평안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이렇게 거기에만 생각이 함몰되지 말고 그냥 자꾸 즐거운 일 많이 생각하고 또 즐거운 일 찾아서 많이 하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그럽니다. 어떤 면은요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평안, 평강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닮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해에서부터 사실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주는 이 평화, 이 평안 이것과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사실 소원합니다. 같은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처해 있는 그 환경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기쁨과 평안을 얻을 길이 없는,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면초가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참된 평안을 가지고 계셨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환경이 평안해야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환경은 그러지 못합니다.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죠. 직장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원인 모르게 이렇게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 썩일 때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그 재산 많은 가부가 재산은 많지만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어서 늘 그 초조함을 느끼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궁리 끝에 집안에 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을 하나 걸어두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그림을 이제 좀 잘 보이는데 거실 같은데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좀 지내면 도움이 되려니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유명한 화가에게 이제 큰 사례를 약속하고 이렇게 평안을 나타내는 평안을 끼치는 그런 그림을 의뢰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화가가 평안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화가는 산골짜기에 이렇게 하면 아주 잔잔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펼쳐져 있는 맑은 호수를 이제 중앙에 그렸습니다. 이제 호수 위에 또 저 하늘 또 맑고 맑은 하늘 위에 또 뭉게구름 이렇게 떠 있고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또 산골짜기며 이런 나무 수풀들이 참 조용하고 고요하게 이렇게 평온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대조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면은 바닷가인데 온통 먹구름으로 하늘이 캄캄합니다. 비도 꽤 굵게 내리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파도도 일었겠죠. 무서운 파도로 이렇게 쳐서 바위에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흰 거품을 품으면서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봐도 벌써 이렇게 전체가 다 어둑어둑하고 겁이 좀 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평화, 평온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장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한켠에는 그 부딪히는 그 바위 그 한켠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었고 그 구멍 안에 비둘기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림이 더 그 참된 평안을 묘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은 한 그 고요한 골짜기 사이에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평안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고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고요할 뿐입니다. 바람 불고 물결이 일면 아무리 고요해 보이던 그런 호수도 그 고요함은 이내 깨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비바람과 또 거센 파도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일지만 그 바위 구멍 속에서 쉼을 쉬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겨내도록 하는 그런 평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 끼친다라고 하는 말은 가게 한다, 흘러가게 한다 그거죠. 평안을 누가 누리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그것을 끼치는 그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권력이나 또 심리적인 도움이나 자신의 의지나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도가 누리는 평강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평안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 되지요. 그래서 신자는 그래서 그 우리는 지금 내 모든 여건과 내 모든 환경 이대로에서도 사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여건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또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서 얻는 평안이 되죠.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에 순종을 다할 때 그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두고 계십니다. 불과 몇 날도 아니죠.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굴욕적이고 그리고 부조리하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나는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의 세상 임금은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 세력이, 세상 권력이 나를 잡으러 온다.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세력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언뜻 보면 주님은 당시에 그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의 권력이 이제 동원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이라 밝히십니다.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 말씀하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죽음을 감수한다 그러셨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을 친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꾸 내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오지 않고 걱정이 많이 앞서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그 마음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사람이죠. 언제나 문제는 나,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내 주장, 내 자존심, 이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조금만 반대해도 그 하려고 하는 일에 평강이 깨어집니다. 조금만 일이 되지 않아도 생각했던, 기대했던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붙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 신앙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할 때 그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고별 설교를 쭉 하던 중에 이 모든 내용이 결론 지어지는 부분이 16장의 내용이거든요. 16장 이제 그 32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17장 가면 이제 전혀 다른 부분으로 진술이 이제 이어지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곧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주님의 마음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앞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정말 실제로 제자들이 평안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이 평안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 오신 이후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이 뭔지를 그들이 실제적으로 배우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요즘 뭐 이렇게 누뚱이라고 얘기하면 누뚱이일 수도 있는 저 요즘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이 자는 모습을 보면 자다가도 자꾸 이렇게 손을 들지적거리면서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뭐 확인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려고 더듬습니다.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하면 낑낑거리다가도 이내 다시 잠이 드는데요, 몇 번 이렇게 짚어보고 둘러보고 한 바퀴 돌고 그래도 부딪히는 게 없으면 이내 울어버리고 맙니다. 평안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형편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형편이 지금은 참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많은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계시고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현상 그 이상을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잠시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어떤 생각으로 빠져들어요?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면 당장 불안해집니다. 근심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 갖게 하실 때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창조하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주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이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시는가, 그렇지 않다,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성령 가운데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잊었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잠시 한눈 팔았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게 해서 그 안에서만 맛보는 참된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붙들게 하고 더 심지를 굳게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복된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우리의 여건 때문에 근심했던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창조하신 그 영의 눈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노라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인생의 그 감격이 있는 한날 한날을 사는 주의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